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의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한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봄사경회를 개최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은 항상 가라고 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를 저희들이 먹어야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석에서 나오는 샘을 마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의 샘을 먹어야 살 수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봄사경회에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 이런 주제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보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말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3절이 전체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 묘사해 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차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드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유지한다, 지탱한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일문다 11문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답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일문답에서 주는 답을 보면은 섭리라고 하는 게 보존하며 치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6장에서 섭리를 이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능력에 의해 부양하시고 보존하시며 세상의 여러 부분들을 자신의 섭리에 의해 다스리십니다. 여기 칼빈이 정의하는 바는 소일문답하고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부양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창조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케 만드는 것이 창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위 잘 말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된 이러한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와가지고 대부분 자주 오해를 하는데, 피조물이 창조된 이후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이런 이론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후에 세상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냥 태엽을 감은 시계를 이렇게 자주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계를 태엽 감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혼자서 깨끗깨끗 잘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도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미 그 속에 내재적인 힘이나 능력을 다 줘가지고 알아서 세상이 굴러가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이렇게 이신론의 그런 주장인데, 이런 이신론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연 만물이 알아서 존재하고 알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신론을 쫓아가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이런 이신론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간섭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구절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전 구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의 맥락의 말씀들이 바로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창조된 피조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기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1항에 보면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빠짐없이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봄사경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은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우주는 무질서해지고 다시 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주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섭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제 신학적으로 보통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그 섭리에 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아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존, 협력, 통치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각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말할 때 여기에 보존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창조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가 계속 존재하도록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됐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거 창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보존하시오니 그러니까 존재를 보존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섭리에는 이처럼 존재를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이 존재 자체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면 이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즉각 물로 돌아가고 맙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 존재가 이렇게 이 피조세계의 존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손을 놓으면 피조세계는 완전히 물로 돌아가고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낮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욥기 34장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거두시면은 피조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을 거두시면은 비조세계는 다 사라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은 항상 무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스프링 알죠? 스프링 이렇게 쫙 늘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프링을 생각하시면서 이 비조세계도 그처럼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조세계도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스프링을 늘렸을 때 다시 원위치 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 비조세계도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무로 돌아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프링을 딱 잡아가지고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속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스프링을 한순간이라도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손을 떼면 원위치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존하는 그 섭리를 조금만 손을 떼시면 그 순간 이 만물은 다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곧바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은 데서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단히 사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섰다. 온 세상 만물이 in him 이랬습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이 만물이 존재한다 이랬어요.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한 나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보존하시기에 나무가 계속 나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이 투명한 액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하게 액체로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1초보다 더 짧은 그 매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질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물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한 사물 그 자체로 존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밤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어제 내 차를 움직였던 가솔린이 오늘도 내 차를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는 단지 차가 언제나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된 것들로 하여금 창조될 때의 특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생각과 얼마나 다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창조를 믿는다면 섭리를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어요. 신자들은 때때로 창조는 믿는다 그래놓고 섭리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스스로 자연 만물이 알아 돌아가지 않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보존의 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것을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지 못하고서야 어찌 창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창조도 믿어야 되고 또한 섭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한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섭리에는 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요소는 피조물의 존재를 조금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이 피조물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보존하고 협력을 같이 묶어가지고 보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이라든지 찰스 핫지라든지 윌리엄 에임스 같은 이런 분들은 보존이라고 다루는 영역에서 피조물의 활동도 같이 엮어서 이렇게 다루지만은, 그러나 로이드 존스라든지 볼커프 또 웨인 그루덴 같은 이런 분들은 떼어서 이렇게 다룹니다. 오늘 제가 다루듯이. 근데 별도로 떼어서 다루는 것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의 움직임과 활동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계하면서 지금 손을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이 활동,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력을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협력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볼커프가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말하기를 피조물의 활동이 시작된 후에 그것이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의지가 매 순간 그것과 동반해야 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굉장히 중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들은 온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서 세상 만물이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신자이면서도,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러니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 만물의 법칙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그 자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왜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왜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까? 왜 이와 같은 만물의 활동과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자연 법칙을 들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번에 부산에 100년 만에 큰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기상학자들은 위로부터 불어온 그 찬바람, 바다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합해져가지고 태백 산맥 쪽에 걸렸기 때문에 폭설이 이례적으로 3월에 내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만물을 자연 법칙에 맞게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협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 법칙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힘과 세력들을 명령하고 조종하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연의 움직임이나 활동이나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왜 우박이 내립니까? 왜 우박이 내립니까? 그 시편 148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에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나 우박이나 눈과 안개도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가야지 그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보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시편 135편 7절에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는데,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현상은 실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법칙이 일어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그 10장에 가보면은 태양이 멈춘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은 태양이 멈추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리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태양이 멈춘 사건이 여호수아 때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연 만물이 법칙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스스로 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스스로 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열왕기하 20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자연 법칙을 스스로 존재하는 법칙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하나 떨어내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새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떨어지면 아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이 허용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섭리 가운데 이 활동이 관한 이 협력 이거 성경에 찾아보시면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욥기 3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뭐라고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고 활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자녀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난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랬어요. 굉장히 명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움직이는 것은 in God 이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이 섭리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 정도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잠언 24장 23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이런 말씀들도 있고 또 온 세상 열국을 멸하기도 하고 광대하게 하기도 하고 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 욥기에도 있고 또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찬송가 우리 찬송가 80장에 보면은 윌리엄 쿠프의 찬송시가 나오는데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신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여러분 이 시는 만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신다. 또 온 세상이 이렇게 운행되는 만물의 운행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피조세계의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섭리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통치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보존, 존재 자체가 유지되는 것. 그 다음에 존재가 활동하는 것도 힘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협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통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인도하는 것인데 보존이라고 하는 것, 협력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통치 이것은 피조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세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 또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이 장엄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통치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던 그 목적,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토마스 왓슨은 우주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이라. 이 얼마나 참 적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통치의 그런 섭리의 손길을 토마스 왓슨이 우주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토마스 왓슨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집을 건축한 후에는 떠나버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창조세계라는 배의 방향타를 잡은 항해사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이며 창조세계라는 배의 키를 잡은 항해사의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이 목적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 섭리 가운데 통치에 관한 이런 요소를 말하는 그런 구절들로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3편 19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랬습니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계획한 목적대로 그 만물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장엄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로마서 11장 36절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성경 구절은 아마 성경 전체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대하고 있으면은 기독교가 참으로 심오하다, 놀랍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섭리에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순간에 창조한 그 창조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한 피조물들을 섭리로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르지 않으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만물을 향한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섭리를 믿는 신자가 되십시오. 이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섭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피조물들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전해 갈 수도 없고 또한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전해 갈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피조세계가 존재할 수 있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랬지.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기에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임재로부터 피하여 숨을 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숨을 자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섭리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또한 섭리주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신앙심이 더욱 깊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보다 깊이 뚫고 들어가야 한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그가 하늘의 체계뿐만 아니라 그것의 여러 부분들을 보편적인 운동에 따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붙드시고 부양하시고 돌보신다는 점에서 또한 영원한 통치자요 보존자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칼빈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직접 섭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섭리를 믿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창조만 믿는 그런 아주 언밸런스된 그런 신자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믿을 뿐 아니라 섭리도 믿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과 여러분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 단 하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섭리를 믿는 그런 바른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섭리를 믿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제가 드리는 그런 조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섭리를 믿는다면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은 뭐 이상한 재앙 생기지 않을까 아주 전전긍긍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비우지 말라 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섭리를 믿는 너희들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섭리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별들이 그들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별이나 태양이나 행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신자들은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해할 때 파도가 배를 향하여 돌진해오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 속에서 질서를 보고 바람 속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스럽고 고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나운 비바람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바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세계가 흔들릴지라도 혹시 일시적인 극심한 절망과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대담하게 내려다보며 고요하고 침착합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섭리를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우연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무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 그것이 다 이행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5절과 6절에 그 날을 정하셨고, 그러니까 죽는 날 정했다는 거죠. 그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데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풍금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나이의 제한을 딱 정했다. 너 그까지만 산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여러분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섭리의 뜻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이 만약 섭리를 믿는다면은 그 섭리를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섭리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섭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해와 비를 내려주시기에 여러분이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저가 각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히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다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태양을 내리쬐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섭리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의복, 이 따뜻하게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섭리에 감사하고 그 섭리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섭리와 관련된 모든 억척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섭리 교리를 가르쳐주면은 그 섭리 교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섭리와 관련돼서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잘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불신앙자들은 이러한 섭리 교리를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억척들을 다 생각해냅니다. 그런 억척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온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다면 결국 인간의 행동의 책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섭리 가르쳐주면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섭리가 있다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조성자도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섭리적으로 통제하신다면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속박당한 자들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억척을 만들어내곤 하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불신앙적인 억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치? 또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죄를 금지하고 억제시키고 통제하는 죄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지. 만약에 우리를 로봇처럼 속박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를 자유인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이런 문제 난제들은요, 사실 인간의 내면에 부패한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또 모든 책임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섭리와 관련된 모든 불신앙적인 억측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만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둔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유한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우리의 이해력은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머리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든지 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답을 다 완전하게 낼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말씀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진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불신앙적인 억척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섭리 중에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완전히 굳게 붙잡고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것은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섭리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섭리 중에 섭리라. 아주 미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하물며 그것이 섭리라면은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여기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있습니다. 죄인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굳게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 가지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가지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뻗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매우 적은 부분들만 이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섭리의 이 부분, 때로 저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은 온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런 무한한 그런 섭리의 손길인데 우리 유한한 인생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완전히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주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리는 거 우연이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도 그들 눈에는 우연이요. 바다 깊은 속으로 배가 침몰하는 것도 그들 눈에는 우연입니다. 걸어가다가 옷깃을 스치는 것, 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불신자들의 눈에 다 우연이죠. 그들이 직장생활하는 것, 배우자 만나는 것,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사건이 생긴 것, 모두가 다 그들에게는 우연이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온 우주에 서려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미물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멋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가슴 벅차하며 감격합니까? 섭리가 있다는 사실 감사합니까?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거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있어요? 섭리에 감사합니까? 감격합니까? 찬양합니까?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두려워하지 않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가 서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그 섭리를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섭리의 주님이시기도 한 것을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요. 정말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참으로 물 한 방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초 일초마다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기에 우리가 숨쉬며 이렇게 생명이 존속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와 같이 섭리를 믿지 못하고 우연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증언하는 모든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